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다 기록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의 통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간 선한 왕이었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으로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날짜에 잘 준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힘썼던 일이 이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등의 모든 선한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와서 요시아가 방비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정돈하게 하는 일은 요시아 16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 느고가 올라온 일은 요시아 3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의 시간에 어떤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마치 이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저희들이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에서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 그러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또 성전을 정비하고 또 요시아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등의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뒤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지요. 히스기야의 이 충성된 일은 히스기야 14년에 있었고 산헤립의 공격은 히스기야 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4년의 간극이 있었는데도 마치 연달아 이어지는 사건인 것처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다 마친 뒤에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이방왕의 침략이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언제나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충성스럽게 살아도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불철주야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대로일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더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면 할수록 타락한 세상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생깁니다. 그러니 내가 선한 삶을 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충성된 일을 하니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지 생각하면서 선한 삶과 충성된 일을 이렇게 해간다면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기 쉽고 그 선한 일과 충성된 일을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참 추구하면서 복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될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인생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복을 사모하는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왕 느고가 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고대 세계사의 분수령을 가른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사실 국가로서 거의 몰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요시야 31년째에는 이 아수르가 거의 몰락해가는 상황이었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망해가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다 망해가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바벨론의 승리로 끝이 나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차지하게 된 사건이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반 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요시야 왕이 이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올라가던 느고를 막아서기 위해서 이 길목인 무깃도에 나갔다가 결국 오늘 본문처럼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느고는 나중에는 또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이러한 역사를 고대 근동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남유다는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이고 주변 강대국이었던 역학관계, 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에 괜히 이 남유다가 이 요아스가 끼어들어서 왕이 죽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리고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전투의 상대가 요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려요. 그리고 요시아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서두르라 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강한 나라의 어떤 왕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이 느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것도 주변 나라들이 강해져서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남유다가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다라고 이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지는데 이 애굽이 전쟁에서 지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더 강해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 46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도 망하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애굽을 주목하고 아수르를 주목하고 바벨론을 주목하고 남유다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이 모든 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구나 힘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 돈을 가져야 해 힘을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역학관계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알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기쁨과 목표로 삼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이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15명의 왕이 요시아 앞에 있었고 더 당연한 말은 이들이 다 죽었어요. 요시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서 활을 맞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왕궁의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수명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기도 하고 어떤 왕은 살해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고 죽은 나이도 다 여러 가지지만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때와 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지으면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서서 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생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누릴 본향이 있으니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쉬는 쉼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은 남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이 땅에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아의 죽음에 의해서 죽음에 대해서 24절 끝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호람이라는 왕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다윗 자손의 묘실 가장 높은 곳에 장사했고 그의 죽음에 경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는 요시아가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왕의 시대가 저물 때마다, 한 왕이 저물 때마다 이 역대기는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도모했던, 또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생이 므낫세와 같이 55년을 통치하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아시아나 아몬과 같이 젊었을 때 왕위에 올라 1, 2년 통치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로 갑작스럽게 죽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주어진 만큼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후대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생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후대에 기념될 만한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을 다 회상할 만한, 다 기록될 만한, 다 되새길 만한 그런 죽음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건데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